이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각 교회에 모여 또는 각 가정에서 교회를 위하여 또 모든 성도를 위하여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게 하시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부족한 연약한 많은 것들이 또 충족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또 부족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큰 땅 K국의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 저곳을 옮겨다닐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여러가지 또 복음에 반대되는 세력 가운데 더 어려운 여건 가운데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고자 뛰는 또 그걸 두고 기도하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교육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귀중한 발걸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진행될 많은 또 사역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 전세계 돕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힘을 더하셔서 이 복음이 모든 대륙과 각 나라에서 전달되어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며 들려진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귀중한 삶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가 점점점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다음에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전하면 로마서 전체 바울이 로마 교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중요한 일꾼들에 대한 이제 안부 인사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거론되는 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 교회로 건너가 있음을 또한 알 수도 있고 또 브리스가 부부가 전에 로마 교회 사역자였음을 또 알 수 있는 내용, 많은 내용들이 실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그 히브리서, 사사기, 뭐 각종 성경들을 쭉 이렇게 새벽에 주로 여건 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를 할 때 비로소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전 개인적으로 다를 때는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두 번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로마서는 비교적 이렇게 뭐 화수목 아니면 뭐 수목금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제목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성경을 좀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이롭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한번 되짚어보게 되면 로마서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쓴 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성경에서 딱 빼게 되면 성경이 이상해져요. 그렇죠? 뭐 출애굽기를 빼도 뭐 감히. 하지만 뭐 사무엘상을 뺀다고 해서. 근데 로마서를 빼게 되면 성경을 왜 기록했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어진다라면, 특별히 로마서 자체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설명한 책이고,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보다 가장 핍박이 크면서 가장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또 로마 교회고, 대거 많은 일꾼들의 이론이 거론되는 걸 보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굉장히 그 가운데도 성장이 많이 되었던 교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는 다 그렇지만 한 군데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여기저기 모여있는 교회에 회람용으로 이 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교회에 모여있을 수도 없었고, 물론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뭐 대규모 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특별히 심장부 유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쪽에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강국 로마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 성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파급력이 강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 교회 성장이 작지 않았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되짚어보게 되면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의 죄, 4장은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야. 또 5장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뭘 믿냐? 예수님의 죽음 믿는 거예요. 6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믿음, 뭘 믿냐? 예수님의 죽음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믿는 것이 6장까지 내용이야. 이걸 믿고 있지만 인간들에겐 문제가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그것이 7장. 하지만 성도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고 책임을 지실 것이에요. 그것이 8장이야. 그리고 9장엔 새로운 내용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1장, 2장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구조예요, 이게. 9장은 뭐냐? 유대인을 이방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10장에 유대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10장에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 모든 사람은 지구의 온 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을 하든 이방인을 하든. 그리고 11장에 넘어가서 구원. 4장에서 믿음 때리고 있는 것처럼 이쪽 뒤에서는 11장에서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가장 선명하게 말하는 내용이 11장인데, 11장에서 유일하게 든 비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접붙임 비유예요. 접붙임 비유의 가치와 접붙임 비유의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한번 우리 피니셔도 접붙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1장부터 로마서 전체를 담은 내용이 11장이라고 말하셨어요. 접붙임. 접붙임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다. 반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안 나요. 그래서 구원 자체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역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연결을 해야 계량이 품종되는, 계량이 품종계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연결을 해요. 그 열매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전적으로 뭘 너희를 구해서 얻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고, 또 12장 넘어가서는 구원받았다라면, 11장 구원받았다라면 이런 생활을 살아야 돼. 새 생활입니다. 산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너희는 사랑의 빚진 자야. 13장, 14장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약한 자의 짐을 져야 되고 덕을 세워두고 이런 면들을 말을 했고요. 15장에 넘어와서는 선을 행할 것을. 새 생활을 해야 돼. 사랑에 비친 자의 형제를 사랑해야 돼. 선을 베풀 것을. 선을 이룰 것을. 여기에서 그 덕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장에서 안부를 말하고 끝입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구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능한 성경에 어떻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떤 내용인가를 체결할지 문헌들을 통해서 좀 보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그냥 막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선교의 바울의 선교 사명, 바울의 선교 사역 그 내용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실하노라. 말씀에 탁 오지 않죠. 무슨 말인지.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정리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동안 사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조금 바울이 권면을 많이 했어요. 너 왜 쉬운 말로 이 땅이냐? 우리가 복음 들은 게 이거냐? 야 유대인들, 야 이방인들, 너희 이럴 수 있냐? 야 유대인들, 너희는 왜 이방인들 못 받아?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쓰시고 부르시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잖아. 너희가 말하는 그 할례 이런 것들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구원이 그걸 통해 나는 거야?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많이 혼내왔어요. 쭉 혼내오다가 14절은 이제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모든 지식이 차 있고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미 있고 너희가 서로 권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나도 확신한다. 너희가 실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니냐라고 지금 조금 그럴 것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닌데 거기에서 가타부타 지금 15장 전까지 무수히 많은 말을 한 거예요. 무수히 많은 말을 하고서 그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더 너희가 이 복음 가운데 성장하고 이 복음 가운데 조금 더 자라갈 것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바울이 갖고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한 신뢰와 존경의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14절 내용 한 구절만 읽어도 내용을 얼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만약에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설교를 한다면 이 제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죠? 너희가 오래 믿음을 생활하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주변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다 보니 그걸 다 견뎌내고 다 이뤄낸 교회야. 근데 다시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들에게 로마서를 적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은 다시 복음 앞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십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 각 개인들이 계속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시 복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매일같이 믿음의 생활은 매일같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 순간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다시 생각날 수도 계속 성장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에 연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면서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했고 충분히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였지만 일시적으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문에 교회가 해체가 돼서 유대인들이 다 외부로 나갔어요. 외부로 나가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 주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가 엉성해졌고 흘러오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전통적인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아주 또 전통적인 그런 믿음과 그런 것들이 다 와해된 거예요. 그 와해된 교회에 다시 바울은 복음을 전달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그 믿음을 원래 우리가 출발했던 그 선상의 그 초심을 원래 출발할 때 그 믿음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성장이 되죠.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서로가 뭐 다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신앙의 학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신앙에 무슨 뭐 박사학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되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안수집사 석사학위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누가 믿음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 서로가 비슷해져요. 비슷해지다 보니까 양육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말을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다 어느 날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라는 것도 쌓아온 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1년 쌓은 사람과 10년 이 복음 때문에 쌓아온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양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이게 막 섞이죠. 섞여가서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덜컹덜컹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교회에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샘물처럼 계속 뿜어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그때부터 뭐가 혼란스러워지죠. 혼란스러워지면서 교회의 질서가 깨지면서 교회가 끈잘린 연처럼 하늘에 떠있지만 그 교회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교회를 한두 개를 본 게 아니죠. 어쨌든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바울이 집필했다. 다시 생각나게 전한다는 복음이 뭐였지? 라고 성경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네. 담대히 대략 대충 쓴 게 이 정도예요. 정말 마음먹고 썼다라면 얼만큼을 썼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북돋고 그들에게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음을 다시 15장 후반절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좀 문장이 좀 복잡하지만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쉽게 요약하면 내게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뭡니까? 전반절에는 초대교회가 나오고 베드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거의 3분의 2 내용이 거의 바울 내용이에요. 그렇죠? 바울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역한 곳에서 기록이 많냐? 계속 이방인 측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났던 거론되었던 그 많은 사람의 대부분 다 이방인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야손 바울의 친척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디모데 뭐 이방인이었지만 흑인이었지만 사실은 그에게도 이미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을 생짜배기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느낌도 있지만 거의 이 성경을 다 알고 그 당시 성경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성경을 예수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다 알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모를 뿐이에요. 이제 그 내용들을 바울이 전달을 했고 전달해서 각 교회가 세워졌으면 말한 건 사도행전이고 그건 누가의 시점이었고 로마서는 순수하게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이 로마인들에게 접붙인 비용 참감람나무 유대인 돌감람나무 이방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구원에 편입됐는데 그 편입은 순수하게도 참감람나무에서 기인한 것이었어요. 참감람나무 유대인들을 일부를 제하여 버리고 이방인의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여기다 접붙인 거예요. 계속 뭘 말하고 왔냐? 1장 이방인의 죄. 로마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방인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약한 자들을 품어라. 약한 자가 누구냐? 로마 교회에 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 같고 뭔가 연약하고 소외된 자 같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로마 교회 내에서 이걸 읽는다라면 약한 자들은 전 약한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전통을 지켜왔고 믿음을 지켜왔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두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약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강한 자가 누구냐?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이 약한 자를 받으라. 그런 말을 해요. 이방인에게 야, 유대인 받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이 관점이 바울은 철저하게 이방인 중심이었어요. 왜? 본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초기교회가 목회자들이 어떤 관점입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당사복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없는 관점이에요. 성경의 믿음이 우린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 그 말을 하냐? 본인이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그를 비교하게 되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순종 안 하고 안 그 말씀을 향해서 안 사는 사람이냐? 아니요. 충분히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은혜는 달랐다니까요. 바울은 이방인들 위한 사역했다라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로마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약한 자, 강한 자는 편을 썼지만 그들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자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앙 차이가 격차가 큰 차이가 아니라 전부 중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초신자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 자체 믿음을 생활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 지금 시인과 달라요. 그때 시인은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시인인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을 지금과 연결해서 끌어들여서 똑같은 시인을, 물론 모리타니, 모로코 오래 들었던 그런 나라, 복음을 전하면 사용되는 그런 나라에서 시인과 길거리에 나가서 안양천 나가서 시인과 같겠냔 말이에요.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딱 그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접을 하게 되지면 복음에 딱 임하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그랬나요? 계속 성장해왔지, 계속 커왔지, 한순간에 100% 꽝!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계시, 그런 말로 그렇게 할, 성장 과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려서는 키가 쭉쭉 컸었어요. 쭉쭉. 중2 되니까 뭐가 느낌이 이상해요. 중3 되니까 안 커요. 어렸던, 작았던 친구들이 다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클 줄 알았어요. 그런 거죠. 육신도 그런데 믿음도 성장도 다 개마다 다르게 있고 흔히 썼던 말로 말하면 다 성장 시간표라 하지 때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교회에서 똑같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성장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이 다르고 개인의 여건과 인성과 상처와 내면에 가지고 있는 큰 돌들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어느 권사님들에게 잠깐 신방을 들렸어요. 이렇게 뭐 음식점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 뒤에 아파트 왔는데 바위를 돌을 판대요. 돌 몇 개 안 돼서 그냥 한 달 내에 끝날 줄 알았대요. 돌 파는데 1년 걸렸대요. 돌 파는데. 포크레인이 오고 인부가 왔는데 돌 파는데 1년 걸렸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각계에게 있는 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돌들이 빼내는,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러니 개인마다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떤 말에 웃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저앉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것들이 아니죠.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내 거가 되어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심어도 달라요. 밭에 호박씨 몇 개 심어놨어요. 컸는데 크기가 달라요. 같은 씨를 심고 같은 모종을 똑같은 크기 모종을 심었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씨도 그래요. 지금 바울은 계속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니까 돌아가서 성령으로 이방인을 거룩하여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렇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담당했다. 왜 제사장 직무가 여기서 갑자기 나오냐? 이방인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본인이 한 거예요. 그렇죠? 전혀 생판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본인의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 직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제사장 직무를 사실은 모두가 감당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로마서 9장은 유대인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 9장 다른 거 있군요.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래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처럼 부르는 거예요. 원래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호세아가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 글이 나오면서 여기서 또 뭘 말합니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을 택했음을 말을.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들이었고 그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의 구원관 이런 것들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인용 횟수가 많은 책 중에 탑에 있는 책들이 로마서예요. 그만큼 바울의 믿음은 혼자 단독적인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가 인용했던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선지자가 다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는 구절들이 너무 가득한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위주의 구원 사역, 유대인들 위주의 전도 사역, 유대인들 위주의 사역 중심으로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 넘어가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11장 11절 같이 한번 11장은 구원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실족할 만큼 넘어졌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유대인이 구원이 포기될 만큼 실족했냐? 선지서 보면 그런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수와 유대인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포기할 만큼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펼칠 기회를 삼았고 이방인들을 부르고 있음을 지금 로마서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점유물이었던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었던 그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23절 말씀 보니까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너희가 받아라. 너희가 왜 이거 가지고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니 없니 절기를 지키니 안 지키니 나를 지키니 안 지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 받아라. 이방인의 구원은 전적인 바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우리 교회 사역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본인의 이방인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했어요. 매국노라고. 또 친일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이방파라고 욕을 먹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그의 사도 권위에 대해서도 계속 도전을 했어요. 예수님 봤어?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았어? 사도라고 말할 때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름받고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메섹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를 바꿨지만 사도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바울이 계속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달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점유물이었고 이방인들 것만이었는데 이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용이 그러했고 로마서 내용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이방인들을 만나는 관점도 그러했고 계속 모든 관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확장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린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왜?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돌아가세요.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케 한 이 사역을 바울이 감당한 이것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버거웠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랑할 정도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대 세계 보면 이 사역이 꼭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 앞으로의 믿음을 드림이었고 믿음을 갖게 됨이었고 접붙임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한 사역임을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거 이외에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사역에 쓰임받은 것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다. 다른 것은 많다는 얘기죠. 보세요. 로마서 요한복음 7장인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무리들이 예수를 믿어 가로되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많은 표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개밖에 없어요. 이 표적을 선별해서 쓸었으면 알 수 있어요. 7개 표적을 보고서 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일 것인데 예수님만큼 표적이 많을까? 7개를 두고 아니요. 더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7개를 줄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거의 다 끝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려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복도에 판넬이 붙어있습니다. 사역 판넬이 붙어있습니다. 사역 판넬을 예상해서 예측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사역 끝난 시점에 돌아보면서 사제를 보면서 적었잖아요. 그렇게 정리한 거 성경을.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 충분히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나라고 보면서 의미도 부여하고 그 내용의 성경의 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바울이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사실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거의 적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죠? 왜? 내가 자랑할 것은 그냥 이방으로 돌아온 거. 내가 이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넓은 지역을 그 당시 교통수단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저 위에 유고슬라비아까지 그쪽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음을 사도 바울이 살짝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썬.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 그 터에는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고 전달해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바울이 전달하는데 이미 요한이 지나간 길이야. 이미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야. 가능하나? 이 얘기는 복음에 증거된 곳에 복음을 안 증거했다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얘기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달했음을 말하는 구절인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이방인들 향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은혜였고 그 사역의 방향이었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선교 사명, 바울의 선교한 내용들이 주로 많았지만 이방인들에 향해서 집중적으로 삶을 살아냈다.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핀잔을 받고 구박을 받고 질타를 받고 분노를 샀겠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증거한 그 복음 증거한 그곳이 남의 터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적응 잘못하면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집을 세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삼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보게 되면 진짜 그곳이 그리스도의 터가 맞냔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 교회 어제 목사님 하신 말씀, 진짜 그 교회당이지 교회냔 말이죠. 그곳이 그리스도의 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터인 것 마냥 그렇게 여기고 교회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강력하게 질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그 이유는 바울이 말한 이런 시각은 진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한테 굳이 로마,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보세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 바울이 말을 전달하는 것은 신뢰예요. 이 말에 근거하면. 왜 남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이 이미 세우는 교회에 바울이 이런 말을 뭐라 하냔 말이에요. 이 말에 근거하면 틀린 거예요, 그 자체가. 왜? 남이 세운 그 터에다가 복음에 가득한 그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본인 교회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지만 하는 말은 그 말이야. 나는 남의 교회 위에,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복음 말하는 거야.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고 이 복음 가운데 너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너무 교회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꼭 이미 야 그냥 복음 모르는 불신자 맞나? 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은요. 근데 교회당을 나가고 있지만 실제 그에게 복음이 있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에요. 누가 유대인이 있어요, 여기? 누가 가나, 누가 고향에, 뭐 예를 들면 뭐 갈릴리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 말고는 전부 이방인이에요. 사실 그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고 유대인인 그들 또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내용들을 생각을 잘하지 않으면 뭔가가 좀 불쾌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전도다 보게 되면. 아유 불신자게 하세요. 이런 분 많잖아요. 아, 예수 믿어요. 많잖아요. 근데 그 말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진짜 믿을까? 느끼기도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한테 이분들이 교회에서 뭐 상처가 있나 할 정도로 무슨 우리가 해롭게 좋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있는지. 어쨌든 계속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를 힘썼고 로마 교회 너희 교회에다가 내가 내 숟가락 얹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를 바로 세우려고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21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지금 이 내용도 이사야서 말씀이죠. 계속 이사야서 구약들을 계속 15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방인들도 드디어 복음을 듣게 됐다. 바울에게 이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라고 또한 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듣게 됐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로마 교회 끝까지 이방인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바울이 대신 대변하고 그들을 세울 것. 이방인들 향해서는 계속 유대인 받으라고 말하고 유대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계속 유대인 받으라고 말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들지 않았어요. 편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도 살리고 저쪽도 살리고 계속 그렇게 말 끝내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한때 십몇 년간을 이끌던 말씀이었어요. 아, 로마를 봐야지. 그런 근데 그 로마의 결과대로 바울이 못 서게 됐어요. 하지만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그만큼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큰 교회였고 강력한 교회였고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는 교회였고 그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달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노예 교회에 있는 다수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임을 또한 건면하고 있다고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15장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 22절부터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갈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필리핀 사역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계획들을 그들에게 말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29절쯤에 또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복음에 대해서 시작했던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처신과 행동과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또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컸음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복음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독특한 사역이 아니고 성경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역이에요. 이런 부분이 더 확실해지고 특별히 K국 사역 진행 중인데요. 비밀리에 안전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더불어 기도 부탁드리고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영동권 대학사역 을 두고 또 소수가 참여하지만 또 의미 있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이끌려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성장케 되어지며 이 복음이 편만하게 지역에 전달되게 하시고 또 당대 세계복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더 단단해지며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게 부족함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업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자녀를 키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그 많은 일들 통하여 더 주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순종해 내릴 수 있는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도와주시고 관련된 또 지인들 아픈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며 또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살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과 16개의 교회와 관련된 현장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